가정에 중독 문제가 있습니까? 도박, 마약, 인터넷 또는 알코올 중독으로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십니까? 아무에게도 말 못하고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알아보아야 할지 모르십니까? 한인중독증회복선교센터가 회복해드립니다. 회복 모임에 참여하실 분은 전화 909-595-1114, 909-595-1114, 사이트 www.irecovery.org입니다.
우리들은 시몬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 부인한 사람으로는 잘 알고 계시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고기를 잡는 어부로부터 사람을 낚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대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베드로를 사랑하시고 회개시키시는데 인내하셨는지를 오늘 살펴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중독이 심했던 우리들도 이렇게 인내하시며 사랑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이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기도를 같이 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고 사용하신 성경 말씀들을 저희들이 함께 공독하며 나눌 때에 많은 은혜를 주어주시어 한층 더 회복될 수 있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고 우리들의 성령 충만한 나눔의 대화를 듣는 모든 온라인 회복 참여자분들에게도 동일한 감동 강화를 받도록 인도해 주시어 회복으로 나온 저희들 모두가 중독을 포기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복음 5장 1절 7절 말씀 중심으로 보실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신 그 장이라고요. 10절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고기를 잡는 어부를 제자로 부르시다를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봉독하겠는데요. 이와 같은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 22절에도 나오고 마가복음 1장 16절 20절에도 똑같은 내용은 아니지만 그 비슷한 이야기로다가 이제 말씀을 또 나가요. 베드로를 부르시는 그 장면을 조금 조금씩은 다 타치한 거예요. 보니까 천사분이 먼저 누가복음
5장 1절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은 그 선장가에 오셨을 때 배가 두 척이 있었는데 고기를 안 잡히니까 일단 그물을 쳤다가 꺼내면 이끼 같은 게 이제 많이 붙으니까 찢어지고 그거를 이제 손질하고 있었는데 4절에 보면은 그 해안가 배 근처에서 이렇게 강론을 예수님 하셨는데 그쪽에서는 고기를 못 잡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올라셔서 뭐라고 그러냐면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신 거라고요. 나중에도 나오지만은 고기는 지금 이게 낮인데 낮에 잡는 게 아니고 밤에만 잡아야 되고 또 깊은 데 보다는 얕은 데 고기들이 많이 모여서 그물질을 하는데 반대로 얘기하신 거라고요. 일반 사람이 듣기에는 하도 그 이적을 베푸시니까 따르기 위해서 이제 베드로가 그물을 깊은 데 내리니까 엄청나게 잡힌 거라고요. 물고기가. 그러니까 8절에서 베드로가 1년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또 오셔서 이러니까 그때서는 이제 무릎 꿇고 이게 좀 이적을 베푸시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된 거죠. 그러고선 이렇게 하시는 일이 나를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것 같으니까 나를 떠나서 그런 거예요. 나는 죄인이기더라.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다. 자백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누가 당신이라고 해요? 뭐 때문에 왔습니까? 그럼 우리가 숨기지 말고 나 도박해서 도박 중독에 빠져서 병에 걸려서 이렇게 가상탕진하고 여기 왔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데 대개 숨기잖아요. 숨겨서 좋을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는 일을.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이거 솔직하게 얘기를 한 거죠. 이때 5장 10절 말씀이 예수께서 시므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떨잖아요. 이게 뭐 갑자기 안 되는 데서 고기가 잡히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너를 내가 사람을 취하는 사람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그 말씀을 하시고 그 영어로 보면은 Don't be afraid. From now on you'll catch men. 그랬단 말이에요. 11절 말씀해 보면은 So they pulled their boats up on shore. 그러니까 자기 그 배를 선장가에다 메워놓고 left everything and followed.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도박장 가서 가족이 붙잡으러 가서 집에 가자 그러면 잠깐만 거짓말하고서 또 화장실 간다 도망가서 도박장으로 뛰어가는 사람도 있고 돈을 따고도 안 땄다 그러고 감췄다가 놔둬갖고서 또 도박에 다 탕진하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까지 왔을 때는 예수님이 부르신다고 하는 걸로 판단할 때는 left everything behind and followed.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무섭고 무슨 와이프가 무섭고 그걸 떠나서 무조건 left everything. 그걸 우리가 못하잖아요. 그게 1단계 안에 left everything 하는 게 무조건 인정하려는 게 그걸 못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도 일반 교회에서도 이렇게 할 때 이걸 우리가 우리의 그런 병에 대해서 확실히 적용하시고 그대로 따르시면은 이런 데 안 오셔도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았을 거다. 베드로가 한 것 같죠? 아무 가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계속 도박, 알코올, 마약 또는 다른 중독 행위들을 하며 살다가 대개 이렇게 되면 뭐 일찍 죽잖아요. 술을 먹는 사람은 평생 술을 먹으면 10여 년 이상 일찍 죽어요. 평균가. 담배만 피워도 그렇죠? 그러니 도박하면서 뭐 쪼들리고 빚에 쪼들리고 집에서 부르고 밤새우고 잠 못 들고 식사 제대로 시간 못하고 운동 부족이고 뻔한 거 아니에요. 금방 살아올라가고 금방 기관이 나빠지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신 거는 그렇잖아요. 내 가족이 원해서 혹은 내가 뭐 힙바람 돼서 왔다고도 하시지만 하고 많은 기간 중에서 왜 여길 또 오셨느냐게. 그러고 처음에는 몇 달만 다니면 될 줄 알았는데 와본 수도 뭐 최소한도 3년이고 어쩌고 자꾸만 얘기는 들어가라잖아요. 근데 다니겠다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끔 그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 우리를 이런 쪽으로 인도하신 거나 마찬가지죠. 더군다나 지금은 회복으로 나와서 12단계 원리를 이행하면서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가를 알도록 깨우쳐 주셔야 돼요. 우리가 다는 안 했지만 12번째 단계가 뭐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1단계부터 11단계까지 영적으로 각성되었으므로 우리의 중독 체험과 회복 체험을 주위에 있는 중독 가족들과 중독자들에게 나눠주는 회복 봉사를 하라고 해놨어요. 그것이 지금 베드로 보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러 걸어오는 거 뭐가 달라요? 우리 보고는 중독에 빠진 사람들을 낚아서 회복으로 인도하라는 거 말씀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모르지만 12단계를 다 하시고 나면은 아 이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인도하셨구나.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보석처럼 쓰임받는 사람들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실로 회복으로 나온 우리들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의 보석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베드로 혼자만 보석이 된 게 아니잖아요. 베드로가 보석같이 만들어 주신 거는 다른 사람도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한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꼭 꼭 성경에 나오는 인물만 다 성령 충만하고 보석같이 쓰임 받은 사람이 아니라고요. 지금 사람도 그런 거라고죠. 그리고 지금부터 하루하루 평범하게 업으로 살았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어떤 보석과 같은 사람이 되었는지를 살펴보시면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시고, 아,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12단계가 그런 내용이로구나 하는 것을 아시는 그런 시간형으로 되실 거예요. 이번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기다려주신 무한한 사랑이라는 그 제목인데.
베드로는 지금 매우 실망한 마음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기분이 매우 좋지 않았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에서 태어나서 평생 물고기를 잡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도 친구들과 함께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허탕만 쳐서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고 매우 실망한 마음으로 그물을 고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물은 넝쿨이나 풀 같은 것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매우 약해서 한번 쓰고 나면 여기저기가 끊어지고 망가지기 때문에 쓸 때마다 다시 고쳐야 했습니다. 베드로가 실망한 마음으로 그물을 고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바닷가에 누군가가 나타났어요.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이었습니다. 소문으로 듣던 기적을 일으키고 죽은 사람도 살려내시고 병든 사람을 고쳐주시던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따라온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배가 있는 곳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1년 전에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예수님을 소개시켜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물고기를 잡는 어부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따르던 많은 사람들을 향해 말씀을 전하시려고 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꾸 밀려와서 도저히 말씀을 전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다가는 무슨 사고라도 날 수 있겠다고 생각하신 예수님은 바닷가에 있던 베드로의 배를 빌리기로 하셨습니다. 베드로야, 잠시 너는 배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해도 되겠니? 네, 예수님, 그렇게 하세요. 사람들은 강가에 머물렀고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 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시고 배 위에 베드로는 동료들과 함께 그물을 정리하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베드로의 배 위에 올라가신 것은 다른 이유가 있으셨습니다. 배의 주인이었던 베드로를 구원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1년 전에 베드로를 불렀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지도 않았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가 변화하여 예수님을 믿을 때까지 기다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1년 동안 베드로를 기다려주시고 오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바닷가에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우연히 자신의 배에 오르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여기에 내용을 들어보시니까 우리들 모두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해 주시니까 성경 말씀 베드로 후서 3장 9절 말씀을 한번 더 들으시면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같이 우리 합독합시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음에 대하기에 일시오며 하십니다.
아멘. 사례가 부전을 준다고 했을 때 10년 이상이 있으면 못 참아서 화가를 자기 남편한테 주었잖아요. 또 우리가 가정의 중독 문제로 그렇게 무릎이 닿도록 기도를 가족이 해도 응답이 없으시자 왜 응답이 없느냐고 늦게 주시냐고 이제 우리 한탄도 하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어떤 가족은 목사님한테 이런 얘기를 못하고 소문이 날까봐 직접 하나님 독대를 하시는 가족들도 있고 별의별 사람 많아요. 다 더디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영어로 보면 Not wanting anyone to perish. 어떤 사람을 멸망시키려고 하지 않으시고 But everyone to come to repentance. 모두가 다 회개하시길 바라는 거예요. 가족이나 본인이나 자녀나 주위 커뮤니티 사람들이나 그래서 모두가 같이 다 천당에 가도록 구원해 주시려고 하시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 하나를 더디게 해 주시는 게 아니고 그 가족 전부다가 지금 우리 모임에 오고 있으면 모두 다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지 누구누구만 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 회복되는 사람은 그게 더딘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우리가 희망을 가질 것은 하나님이 응답이 없으신 게 아니고 지금 더 좋은 행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다 그 지금 관여하고 계신 거로 보시는 건 되는 거예요. 물론 도박장에 가시면서 이번만 돈 따게 해달라고 돈 안 따게 해주셨다고 뭐 실망을 돈 안 따게 하는 것도 이렇게 하시는 것도 빨리 힛바람으로 빨리 가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 아닙니까? 가족이 돈을 안 버텨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베드로 후서 3장 9절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시고 너무 늦더라도 이해하시고 참으시고 매일 매시간 도와주고 계시다 이런 걸 느끼시길 바랍니다. 비누스니 12단계 쓴 게 내용을 보면 그렇더라고. 1930년대에 알코올 중독자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 미국에서 초대 100여 명이 술을 끊고 회복답게 회복을 한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 이렇게만 매일 앉아서 회합하지 말고 뭔가 하나 교재를 만들자. 그래서 회의를 해서 빌 윌슨한테 교재 편찬 책임위원장으로 맡긴 거야. 빌이 교재를 만들려고 생각하니까 이제부터 이게 뭐가 이론이 필요한 거지. 그래서 12단계를 내가 알기엔 30분 만에 생각이 나서 쓴 거거든 그 사람이. 그때도 자기 생각보다는 물론 여러 사람 얘기 듣고 종교도 믿고 여러 가지 해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12단계를 하도록 하는 것은 중독 문제가 있는 사람들 12단계 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인도하신 걸로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서 오래 참으신다고 해요. 우리가 재발되고 가족 몰래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신 거예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리고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라인을 벗어날 때는 적신을 내셔가지고 힛바람이나 가족이 알 꿈에서 난리치게 해서 다시 회복으로 나오도록 해주시는 그런 경고 증상을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는 거지 무슨 우리가 어떻게 뭐 벗어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베드로 후서 3장 9절 말씀과 같이 우리가 모두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길 그분께서는 기다리시는 거지 뭐 한 10%만 5%만 뭐 그 사람만 훌륭한 사람만 하라고 그러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증거들을 한번 더 살펴보시도록 하겠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 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참석해서 12단계 회복 작업을 하고 있는 한인 중독증 회복 선교센터의 오프라인 회복 모임과 한국어 중독증 치유 방송국의 온라인 회복 모임에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걸 믿으셔야 돼요. 먼저 회복 1, 3단계 과정으로 우리를 초청하시어 중독죄를 용서하시며 우리가 1단계, 3단계로 하면 도박으로 나와서 지금 문제가 되면 1단계에서 우리는 도박에 모욕하였으며 삶을 정상적으로 못 살았다는 걸 인정하라는 거고 2단계에서는 내가 아니라 이제는 가족이나 다른 위대한 힘에게 따라서 행동을 하라는 거죠. 3단계는 이제 내가 기억하려는 그런 거 아니에요. 1, 2, 3단계를 하면 처음에 나온 사람한테는 우리가 그동안 잘못한 가족을 속이고 나를 속이고 돈을 다 탕진한 도박 중독증에 대해서 저질렀던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는 거죠. 용서받는. 12단계 찬양에 보면은 1절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어요?
주께서 중독죄 용서해 주셨네요.
그렇죠. 왜냐면 1절이 1단계 3단계까지니까. 그 다음에는 4단계 9단계 이행 작업을 통해서는 우리들을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대요. 2절 맨 밑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새 사람 만들어 주셨네요.
예. 그러니까 4단계에서 도덕적에서 제거조사, 5단계에서 telling my story, 6단계에서 성격 제거조사, 7단계에서 하나님께 겸손히 간송드리고 제거를, 그 다음에 8단계에서 피해자 명단 작성, 9단계에서 피해 보상 작업,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12단계가 굉장히 과학적으로 되어 있어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10단계, 12단계인데, 회복 유지단계인데, 회복 10, 12단계 이행을 통해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주위의 중독자분들과 그 가족들에게 우리들이 처참했던 중독 체험과 과거에 그리고 12단계로 치유시켜 주신 주님의 기적을 증거하는 회복 봉사의 삶을 살도록 축복해 주시는 거라고. 그 3절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어요?
회복 봉사 삶을 주신대.
예, 맞잖아요. 이게 우리는 12단계만 모이면 참석하시면 언젠가는 저 세 가지를 다 이루신단 말이에요. 1단계, 3단계는 1절이고, 4단계, 9단계는 2절이고, 10단계, 12단계는 3절로 돼, 가사예요, 저게요. 정말 우리가 방송국도 없고, 정말 그 PR 능력이 없었지, 미국에 가서 MSN이나 구글에 가서 12 스텝 송이라고 해보세요. 대개 1, 2, 3단계만 갖고 한 거예요. 12단계 어떻게 한 장에다가 다 악보에 다 집어넣어요? 저것밖에 없는 거예요. 몰라서 모르는 거예요. 저걸 유튜브에 올려서 한번 올려놓으면 난이 날 거라고요. 그리고 작사한 저나 작곡한 우리 미세스 명이나 뭐 우리가 뭐 알고 한 거예요? 그냥 뭐 준비 없이 그냥 한번 하자고 한 건데 그때 다 하나님께서 감동 감화를 주시니까 그런 게 나오는 거지. 그냥 뭐 내가 저걸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고 미스 명을 했다고요. 한번 작곡 끝나고 나서 고쳐보려고 아무 데 안 고쳐지더래요. 리듬이 자꾸만 그걸로 돌아가더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대에서 해병 모임 찬양도 여자분이 피아노 레슨 하시죠, 그분도. 그런 얘기를 하니까 금요일 날 하고, 그럼 토요일 날 이메일 보냈더니 일요일 날, 성의사님, 작곡 완료! 그래. 뭐야,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성의사님은 작곡 완료했다. 뭐, 띵띵띵띵띵 끝났어요. 그래서 그 시작이 된 거예요. 제가 2002년도부터 회복 사이트를 운영했는데 2002년도 자료에도 이렇게 적나라하게 쓴 게 많아요. 지금이나 그때나 뭐 12단계 틀린 거 없잖아요. 또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기적을 베풀어 주신 그런 이야기인데
그들은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귀는 무엇을 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그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은 베드로와 친구들은 마음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설교를 다 끝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명하셨어요. 뭐라고 명령했을까요? 깊은 곳에 가 그물을 내려라. 예수님은 멋있게 명령하시긴 했지만 어쩌죠? 베드로의 반응은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사실은 지금은 고기가 잡히는 시간이 아니에요. 고기는 밤에 잡히거든요. 지금은 훤한 날씨잖아요. 그리고 특히 깊은 곳은 물고기가 살지 않아요.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에서 무려 25년이나 고기를 잡아온 전문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말도 안 되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의 말씀이 너무나 능력이 있는 말씀이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네,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물을 깊은 곳에 내렸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니 이럴 수가, 어떻게 이런 일이, 엄청난 기적 같은 일이 생겼어요. 밤새 잡히지 않던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힌 것이어요. 그때에서야 베드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고백했어요. 뭐라고 고백했을까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고 예수님의 무릎을 꿇어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번에 걸려서 이렇게 나왔으면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하셔야 된다. 회개부터. 내가 잘못한 걸 알지 못하시는데 뭘 고치시겠어요? 그것부터 하셔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이다 이거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베드로, left everything and follow, 그렇게 나오잖아 아까요. 예, 그와 같이 그럴 때 어떻게 되는지를 읽어주실까요?
무릎 꿇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를 제자로 불러주셨어요.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베드로는 친구들과 자기의 배까지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게 되었어요. 중독에 처한 우리들도
우리들이 하던 도박, 알코올, 마약 또는 기타 모든 중독적인 행위들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 나서야만 합니다. 어제까지 베드로는 물고기를 낚는 어부였지만 이젠 예수님을 영접하고 달라졌어요. 베드로는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어요. 이제 12단계 회복 모임에 참석한 우리들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12번째 단계의 내용대로 주위에 있는 중독자들과 그 가족분들, 즉 중독 문제로 있는 사람들을 회복 모임으로 인도하는 어부가 되라는 선교 서명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최고의 제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을 전도를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때 중독자였던 우리들도 12단계 회복 작업으로 중독 문제를 회개해서 끊고 주위에 많은 중독 문제 가정들에게 회복 안내를 하면서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처음에 친구들이 너 그냥 이렇게 단도박 모양 몇 사람만 가지고 내가 그냥 해갖고 하다가 사고나 생기고 욕먹고 그러니까 선교센터를 하려면 정신을 세우고 해라 그래서 이제 제가 다른 데하고 이제 한인 가정성당하고 먼저 얘기하다가 안 돼서 이제 이거를 제가 파일을 하게 됐는데 그때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누가 소개해준 목사님 그 파일 하는 사람들 찾아간 거예요. 전화벽벌 들고 그분이 단체 이름은 뭐로 하실 거냐게 난 준비 안 하고 갔어요. 그래서 한인 중독 중 회복성 회사한테요 어때요? 그러니까는 너무 길다 이게 코리안 아메리칸 미션 센터 포 네이션이 컵을 다 안 들어간다 이거예요 컴퓨터에. 그 도박만 하니까 도박 뭐라고 해야 되는데 교포 뭐 좀 뭐 도박 뭐 이거 해야 되는데 그때는 마약 모임 안 했을 때 처음부터는요. 코리안 아메리칸 미션 센터 포 네이션 리커버를 해달라고 이제 그렇게 된 거죠. 또 이제 뭐라고 하냐면 그 미션 센터의 미션이 뭐냐 이게 사명에 그걸 또 보고해야 된다. 주정부하고 연방정부에. 그냥 단체가 아무것도 뭐 하는 목적이 뭐냐고. 지가 준비하러 가서 또 한참 생각하다가 그러면 중독증 치유를 돕는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해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내가 55세 교회 다녔다니까 처음에. 그러니까 뭘 아는 게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오늘날 이게 와서 다 들어맞는 거예요. 나 다음에 하는 사람 더 크게 할 거 아닙니까? 여러 사람이? 그렇게 이 이름을 바꿀 수가 없잖아요. 뭐 사명을. 그랬더니 연방정부에서 편지 본 거 보니까 정부에서 할 일을 당신들이 대신하니까 좋다고 잘해달라고 그러면서 장소를 여기하고 저 옆에 집에 그라지를 사진 찍어갖고 그라지를 이렇게 시끄러워 놨어요. 제가요. 3,000불 들여갖고 확인도 없이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10여 년을 했어요. 이 자리에서. 그러다가 식당에 나가는 바람에 이렇게 밤에만 하니까 몰랐다가 그리고 직군문이라고 다 썼지만 매년 이제 시리 라이선스를 받잖아요. 그게 지금 내가 떳떳한 거예요. 그전엔 여기 우리 아는 사람은 왔지 누가 지나가면서 여기가 뭐가 있는지 몰랐단 말이에요. 그 시에서 나와도 뭐 저기는 기자 소리가 많이 나고 여기는 안 나니까 일로 와서 한다. 거긴 장소 거기다. 그래서 조금은 좀 그 구색이 갖춰진 걸로 지금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지금 여기서 중독 문제들과 치유 작업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시고 계시다는 대목으로 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 이게.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이 불러주셔서 한인 중독증 회복성에서의 회복 모임으로 인도해 주셨다고 어떤 분은 과거 그랬어요. 주일날 전화 오시는 분이 있어요. 예배를 보고 집에 가다가 어디 가서 투고를 하다가 식당에 갔는데 조그만 신문에 단도박 뭐 마약 모임 이렇게 한 걸 보고 정말 오늘 주일날 예배로 갔다가 그 우연히 알아서 이렇게 전화 건너라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 그러면서 막 울면서 그런 전화해 주셔서 그랬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을 또 하나 뭘로 다 연결시킬 수 있느냐면 12단계에 말해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12단계 회복 원리로 치유 작업을 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오자마자 메인 서브 프로그램이 12단계 아닙니까? 그냥 뭐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나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뭐 시간 체크하고 뭐 이런 거 안 하잖아요. 12단계 프로그램 자꾸 이렇게 들어가고 본인이 스스로 변화하도록 기회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이제 우리도 베드로 사도처럼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다. 12단계의 12번째 단계에 그 사명이 나와요.
이전 회복들의 결과로 영적 각성이 되었으므로 도박 또는 기타 중독 패턴으로 고통받은 다른 중독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이 회복 메시지를 전하도록 힘쓰며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 원칙을 실천하도록 노력합니다.
이게 우리 미션이라고 해요. 이걸 해도 공헌 안 해도 그만이지만 이걸 안 하시면 재발로 가시는 거예요. 왜냐 아무리 그때까지 회복을 하셔서도 그거 써먹지 않는 거 아니에요. 경제과를 대학을 졸업하셔도 경제과에 관계된 그 학과에 관계된 직업을 안 잡으시면 그거 헛거 아닙니까? 괜히 돈만 남긴 거죠. 그 뜻이 계속 자기가 하는 업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중독체험과 치유단계 이행으로 치유된 영적체험을 통해서 다른 중독자와 그 가족들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이다. 주위에서 우리 집사람 도박으로 힘들어. 근데 요새 뭐 새벽기도 뭐하고 뭐 무슨 신형을 이거 12단계 하면 아니야 이런 데 가야 돼 어디든지 찾아가야 돼 한번 가봐 연락해봐 뭐 전화번호 줄 수가 있잖아요. 그게 틀린 게 아니잖아요. 그게 그 중독 가족들을 좋은 데로 인도해주는 낚는 일을 하는 거죠. 우리가 그러면 하나의 내가 수지시로 온 그 마음이 썩어져 갖고 다른 가족을 살릴 수 있는 씨앗이 되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다른 사람한테 나 이런 병 알았으니까 이렇게 해봐 하고 할 수 있는 병이 뭐가 있냐 이게. 중독백이 없어요. 물론 잠시 동안 가족 괴롭히고 힘드시고 본인 망가지고 온 건 있지만은 이걸로 통해서 저 보세요. 전 고혈압 당뇨병 1년 전에 알았다가 지금 뭐 아주 매일 운동하고 식생활 맨날 그 저기 고기 안 먹고 그러니까 아, 내가 이번에 그 맨 처음에 앓기를 잘했다. 삐터져가고 쓰러지기를 한번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한번 도박으로 망가져서 이거 아니다 하고 하나님께서 경종을 울려주셔갖고 이런 데 오셨으면 눈을 바짝 뜨고 놔두고 바짝 이때 바로 잡으셔야지 이게 효과가 있는 거지. 아, 재수없이 걸렸다 이러고 오시면은 아무 효과가 없는 거라고요. 그걸 닳게 받으셔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는 미국의 금지령이 선포된 1920년부터 1930년대에 미국 알코올 중독자들 중에서 치유로 나와서 회복이 이미 된, 소버라고 소버, 이미 된 사람이 100여 명이 있었는데 이 알코올 중독자 회복 모임 참석자들에게 1939년에 비리울순을 통해서 12단계 회복 원리를 내려주신 거다, 하나님께서. 그 후 근 100여 년 동안 예수님은 수백만 명을 12단계를 AA 모임에 내려주신 그 이유로다가 수백만 명이 지금 모든 중독자 회복 모임에서 12스텝을 내용만 바꿔서 회복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커다란 파고요. 바이블 다운으로 아마 바이블도 제일 많이 팔리는 책이 AA 빅북이에요. 몇백만 명이 이제 회복을 하니까 오면 새로 하나는 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정말 하나님한테 쓰임을 받는 그런 대열로 지금 우리가 들어가고 있구나. 그런 거를 좀 깊이 생각하시고 예,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12단계의 원리로 회복작업을 하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내 병도 낫고 내 가족도 편해지고 하나님도 축복받고 주위 사람들한테도 봉사할 수 있는 내가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거죠. 쓰임을 받는 사람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되시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 사도들하고 만찬을 하실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저희가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의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았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세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우리들을 위해서 열심히 사역을 하시다가 예수님도 이제 처형되시기 전에 아셨으니까 모든 거를 굉장히 심히 괴로우시다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 제자들을 여기 좀 기다리라고 해서 조금 더 나가셔서 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아버지한테 기도를 예수님이 직접 드리신 대목이라고요. 마가복음 14장 35절 36절 말씀 같이 봉독하기 시작이요. 조금 나가서 땅에 엎드려 낼 수 있는 능력을 받아서 지나가지
말하사대 아버지여 아버지께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자를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십자가에 처형되지 않게 나 이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하는 건 그렇지만 하나님 뜻대로 하셔서 하는 얘기가 이거 아니에요. 여기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도 해보 나올 때 이게 억지로 붙잡혀 왔지만은 이제는 가족들이 원하는 대로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셔야지 뭐 이리저리 안 나오지 이 핑계 저 핑계대고 뭐 돈 맡기는 것도 사실 이 부분하고 뭐 직업을 다른 거 잡아도 지지비 없긴 해. 그 누가 직업 안 받고 누가 손합니까? 언젠간 자기가 책임을 지 온반 바가지 쓸 건데 그 일로 인해서 그 회복 초기 단계에 있는 분들은 부모님, 배우자,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중독에서 회복되셔야 된다는 거죠.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으로 아시고 가족들한테도 원하는 대로 안 하시는 분이 어떻게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자기 하고 있다고 얘기하겠어요? 조원자님이 어떻게 해서 그 간증을 많이 했냐면은 내가 갔다 온 거, 내가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을 예수님이 아는데 내가 아니라고 거짓말하자 무슨 가치가 있느냐. 어디 가든 조시현 이름 안 나오면 안 나간다. SBS, 뭐, 라디오 코리아 이름 안 되면 안 나갑니다. 나 그랬어요. 그 사람은. 그게 자기 신분 대고 다 나간 거예요. 그 덕분이 뭐예요? 그 사람 회복 잘 됐잖아요. 그 사람은 엄청 크게 고백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붙잡히기 전에는 칼을 빼들었던 베드로라고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런 사람이 예수님이 체포된 다음 바로 직후에는 예수님을 나는 모른다고 부인을 세 번 한 사람이라고요. 같은 날 저녁에 요한복음 18장 10절에서 18절 사이에 나오거든요.
이에 시몬 베드로가 검을 가졌는데 이것을 빼어 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검을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섰는지라. 대제사장과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왔더니 문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하속들이 숯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여기서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제 붙잡혀 갈 때 베드로가 칼을 쫙 뽑아갖고 종의 오른편에 귀만 싹 잘라버린 거예요. 그거 보시고 예수님이 하지 말아라. 검을 잘 집어넣어라. 이유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내가 거역을 하겠느냐. 이 잔을 피워가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대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붙잡히는 건데 이걸 어떻게 내가 피하느냐.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거고 예수님이 처형장으로 끌려가시는 가운데 나와서 얘기하는데 거기 여종 한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 저 사람도 한패라고 얘기하니까 아니라고 벌써 부인을 한번 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 장면이 우리가 도박해서 돈을 많이 잃고 집에서 뭐 부인이 만삭이 되셔서 차로 밀고 나가고 가지 말라는 거 하고 뭐 안 되는 쪽에 꼭지를 가고 하는 그 생각이 지금도 많이 날 아시잖아요. 그때 같이 이 숯불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이때 반대할 때 베드로가 반대할 때 그때 추워서 종들하고 같이 무리들하고 숯불을 피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21장에 나오실 때 숯불을 켜놓으시고 부르신 거예요. 회개하라고. 말로만 안 되니까 여러 상황도 세팅을 하는 거예요. 숯불이라는 것을 빨간 걸로 표시하는 거죠. 부활하신 후에 일곱 제자에게 나타나서 하신 예수님의 이제 세 번째 말씀인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대 복음서의 요한복음 21장이 마지막 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결론적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 베드로에 대해서. 봉독해봅시다, 같이요. 21장 3절 말씀을 시작해요. 시몬 베드로와
나는 불법을 잡으러 가져가.
저희가 우주와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니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서 있으나 제자들이 예수인지를 모르실 것이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의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니 없느니라. 가서 내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지라. 그리하면 어디가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이 그물을 던졌더라.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사이버 베드로가 덮고 있다가 그 말을 듣고 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들었다. 부활하셔서 세 번째 인간에게 나타나시니까는 아직도 예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못 믿어요. 맨 처음에 어떤 사람이 와서 너 얼마큼 잡았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뭐 예수인지 모르고 그냥 그대로 답을 한 거죠. 그랬더니 오른편에 던져라 그물을. 지난번에는 깊은 곳에 던지라고 했다고 맨 처음에 1년 전에 하실 때는. 근데 이제 부활하셔서 오실 때는 오른쪽에 던져라 했다고. 하도 고기 안 잡혔으니까 던지니까 뭐 엄청난 고기가 두 배에 실을 정도로 잡힌 거죠. 이때 아차 싶어서 이게 예수님이구나. 부활하셔서 진짜 오셨구나. 이 생각을 한 거죠. 누가 예수인 것 같다고 얘기하니까 시몬 베드로가 옷을 벗고 있다가 빨리 옷을 걸리고 그냥 바다로 뛰어들어가는 거죠. 예수님 만나려고. 이 대목을 실제로 보면은 시몬 베드로가 그렇게 거절을 했어도 항상 마음속으로는 자기가 부인을 하고 그래서도 예수님을 사랑했던 마음은 있었던 거죠. 상황 때문에 거짓말을 한 거죠, 이제요. 우리가 다시는 도박장에 안 가겠다고 가족하고 애기 손가락 걸고 각서 쓰고 혈서 써서 약속을 했는데 또 가게 된 거나 마찬가지죠. 8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시죠.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상고를 불고 50관쯤 됨도 작은 배를 타고 고기 된 건물을 끌고 와서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고 떡이 있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 좀 가져오라고 하신데 시몬 베드로가 올라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나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씻어지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그물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믿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십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예수님이 와서 숯불을 지펴놓으시고 근데 고기 잡으면 가져와라. 이게 베드로한테 너 마음에 회개라는 숯불 사건 알지? 너 왜 거짓말 그때 나를 부인했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으시고 숯불을 딱 펴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부인할 때 제가 숯불 옆에서 쬐면서 부인했던 생각이 엄청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는 예수님이라고요. 그리고 그때 그물들은 나무 잎사귀나 줄거리면 이렇게 잘 찢어지는데 그렇게 많이 고개 잡혔는데도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어떤 분들은 중독자였었는데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회복이 됐는데 흠난 영상을 못 느꼈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는 수술 받을 때 어쩌지 해서 마취를 안 하고 했는데도 아프지가 않고 참았다고 하는 사람 그런 이적도 있잖아요. 목사님들을 들어보면 그런 것이 다 예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 마음만 열면 예수님한테 받아들이면서 회복하면 쉬운데 그걸 굳이 마다하고 요리저리 빼져나갈 필요가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무슨 뭐 이득이 하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능력을 믿으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느 한 사람만, A라는 사람만 회복시키려고 하신 게 아니고 모두가 같이 이방에 있는 모두가 다 똑같이 회복시키시려고 해서 100% 회복시키시려고 노력하니까 믿든 안 믿든 하나님 같은 백성 안에 두든지요. 그러니까 빨리 회복된 사람한테는 더디게 응답을 주시는구나 똑같이 느껴진다는 그런 얘기죠. 베드로가 고기들을 못 잡고 상심할 때에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에 부인한 건 초령 내려가실 때 부인하셨잖아요. 세 번이나. 그럴 때의 그 동일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부활 전에 예수님이 하신 거는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합독합시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누가복음 5장 4절에 또 부활 후에 찾아오셔도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요한 21장 6절에서 말씀하셨다. 전부 다 배, 고기 잡는 거에 대해서 연관된 그물을 갖고 얘기하신 거란 말이에요. 또 예수님을 처형 전에 부인한 것과 또 부활 후에 예수님 숯불을 보이신 그런 동일한 회개상 흥미들을 볼 수가 있잖아요. 부활 전에 숯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쇠서 쬐더라. 그것이 요한 18장 18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 21장 9절에는 다시요.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있고 떡이 있더라. 또 숯불을 갖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부인들께서도 또 제발이야 또 그 생각이 단대 가셨을 때는 뭐 말로 보다면 무슨 그 사건에 상징되는 거를 갖고 이거나 드세요 하고 다 해놓으면서 그거를 얘기하는 게 현명할 것 같아. 그러면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는지. 예수님 이렇게 비유로다가 말씀 많이 하시지만 이 성경을 뜯어보면 그런 대목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자, 회복으로 나온 우리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일들을 보여주시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혹시나 내가 회복으로 나오기 전에 혹은 재발이 되었을 때 억지로 디나이를 할 때 정말 이런 데 가고 싶지 않을 때 부인들이 먼저 나가는데 어떤 날 어떤 무슨 계기를 다 어떤 게 이제 말씀이 드리고 뭐 그래서 오게 됐다든지 뭐 이런 뭐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사실 알고 보면은 우리 남편들이 문제를 시작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부인들은 말리는 입장이었고 그거를 우리가 숨기고 우리를 정당화하는 동안에는 항상 이 문제를 내 탓으로다가 핑거를 나한테 혼돈되고 바깥에다가만 여태까지 해왔던 것 같다. 시종처럼 갑자기 내 탓으로다가 하는 것이 회개하려면 해야 되는 것이 12단계의 근본 정신이잖아요. 이게 싫은 거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지 뭐 당장 이거 안 오면은 뭐 박테리가 들어가서 3일 안에 죽습니다 그러면은 아, 뭐든지 다 그대로 받아들이지 안 받아들이겠어요. 그걸 지금 우리 타생이 붙어서 그러는 거라고요. 부인하고 힘들 때, 가족과 힘들 때도 그 핑거 포인트를 이렇게 해서 이루고 나한테 한번 포인트 해보면은 많이 수그러들 수가 있어요. 모든 게 내가 만들어 놓은 거죠, 뭐. 나부터 시작이 된 거 아니에요. 그거를 남한테 자꾸만 탓하면 안 되죠. 이게 누가 우리가 앞날은 몰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우리도 모르는 거예요. 그 도박이라는 것 때문에 크게 말리고 뭐 위하느냐고 다른 거 생각하지. 이제는 평안한 삶 제대로 살면은 다른 거 다 걱정해봤잖아요. 애들 결혼한다 그러면 배우자는 제대로 좋은 애들 사귀는지 뭐 누군지 뭐 그 집에는 어떤지 뭐 별거 걱정하는 이제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근심 걱정 없는 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지금은 남편만 회복만 하고 도망 안 하면 최고의 정말 천국 같으시지만은 그거 다음에 또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거 끝나면은 부인들이 또 한참 또 알아요. 몸살 알아요. 그동안 참고 있던 것이 한 대도 풀려져갖고 회복으로 나온 우리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한테 보여주신 이적같이 그런 일들이 혹시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과거에?
첫 번째 때 좀 잘 회복을 했으면 뭐 두 번째 때 그런 일이 없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첫 번째 때 나왔던 거는 자발적으로 제가 이제 좀 이렇게 해봐야겠다라는 어떻게 봤을 때 그냥 제 의지를 가지고 왔었던 거였는데 그게 이제 뭐 제 마음에서 들었던 걸 수도 있고 또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이렇게 또 나왔던 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 좀 잘 했을 거라는 후회도 좀 되죠. 그때 잘했으면 뭐 재발이나 뭐 이런 것들이 없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이번에는 조금 틀린 게 첫 번째는 그냥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약간의 회피성 내지는 어떤 순간적인 모면을 위해서 여기에 좀 다닐까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 있었다라기보다는 없잖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여기 다시 나오게 됐을 때는 그런 마음은 100% 없다라고 얘기하기는 힘들겠지만 거의 99% 이상 이 순간을 모면해 보기 위해서 여길 나오자 이런 생각은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 제 마음이나 이런 것들은. 여길 나오기 시작할 때 제가 잘 아시는 목사님이 여기 나오기 전에 한번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상담을 좀 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같이 그러면 40일을 같이 기도를 해보자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하고 에브리데이 40일 동안 계속 기도를 했었던 것 같아요. 여기 나오는 날은 새벽에 기도를 하고 여기 나오지 않는 날은 매일 그렇게 목사님이 같이 하루에 한 시간 이렇게 같이 기도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게 도움이 되죠.
네, 굉장히 도움이 되고 또 목사님이 또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을 받아서 많은 도움을 주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수. 근데 내가 보니까 샤프 하시고 그래서 맘만 먹으면 빨리 회복이 될 거예요. 베드로같이 이게 내 탓이로다. 정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구나 이런 거를 느껴야지만 이렇게 되는데 안 느꼈다는 게 아니라 그 이제 정도가 깊어져야 된다 그죠? 자 이번에는 베드로에 대한 용서와 사랑의 말씀을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직접 물어보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3~4번 물어보는 게 똑같은 말을 그런 게 있는데 답은 다 똑같은 거면서도 조금 달라요. 예수님하고 베드로하고의 어떤 그 마려움을 갖는가? 21장 15절 말씀만 먼저 봉독하고 얘기하시면 시작이요.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너를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로되 내 어린 양을 먹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많았잖아요. 많은데 베드로 내가 여기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이 중에서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어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지는 주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패스가 된 거라 첫 번째 질문은 예수님 뭐라면 feed my lamb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성령 충만함이 믿음 정도 늦으면 그것도 어린 아이죠. 영적으로는 그런 걸로는 또 16절을 또 한번 본 시작이요.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대 주여 그러하다 내가 주를 사랑하고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오. 치라는 걸 영어는 take care of my sheep. 아까는 feed 먹이라고 그랬잖아요. 뭐 음식물 먹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두 번째 지면은 너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게 맞으면은 take care of my sheep. 내 양 백성들을 take care 돌봐줘라. 그냥 사람을 나는 어부로만 만들어셨는데 네 임무를 부여하시네 그거면 그죠? 세 가지 임무를. 자, 세 번째 미션은 우리 17절 봐서 같이 공독합시다.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Feed my sheep. 이제는 큰 양을 먹이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중독 문제를 체험해서 10단계 회복체험을 해서 영적으로 성장해서 다른 중독자와 그 가족들에게 예수님이 사명을 주신다고 하면은 무슨 봉사자야 너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나이다 그러면은 다른 중독자와 그 가족들을 먹여라 또 그 사람들 돌봐라 세 번째는 그 내 양들을 중독에서 지금 힘들어 도망간 한 마리 양들을 찾아서 양육시켜라 그런 거나 마찬가지. 그래 지금 이분들도 다 옛날에 사도였지만 지금 다 세상을 떠나서 지금 다시 부활되는 어느 날이 오기를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가면 예수님 오신 날에 그 되는 거 아니에요, 다시.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각자 임무에 앞에서 각자 하는 일에서 이것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서 내가 변화해야 되는 걸 계속했어요. 언제 말세가 오느냐 그 날을 기다릴 게 아니라 말세가 되는 건 언제가 하나님 세팅하신 날이고 우리는 그때까지 죽을 때까지 나무를 심는 것 같이 계속해서 내가 할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 중독자 가족들이 정말 우리의 문제로 좁혀서 생각할 수 있고 희망 갖고 인내할 수 있고 기도하면서도 기적이 늦게 오더라도 참고 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갖는 그런 대목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18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젊어서 내가 스스로 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발을 벌리니 남이 내게 뛰고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여태까지는 내가 뭐 도박장 나가 신문 갖고 마음대로 하고 막 타고 조종하고 그랬지만 우리 늙어서는 이게 딱 팔로 벌리고 가족들이나 뭐 와이프가 허렌들어 당연히 원하는 나를 만드십시오 대하십시오 그래서 손을 벌리고 있으라고 이렇게 형님의 가십점 따라가고 나오고 좀 안 간다고 그러고 뭐 바쁘다고 그러고 돈 내놓으십시오 그러면 내놓는 거지 무슨 뭐 꼬꼬집 부릴 필요가 없는 거라고요. 그렇잖아요. 괜히 몰래 도박장 한번 가면 예수님이 다 기록하시고 아시는 거예요. 그죠? 머리카락 다 아신다고 그랬었는데 전화기 갖고 맨날 그 추적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89년인데 뭐 예수님 주여 알아서 좀 해주십시오 하면 되는 거죠. 그 미사사가 내 우리 남편이 도박하지 않은지는 모르는데 오늘 차려 나가시겠습니다. 도박하고 난 보여주시고 도박을 하려도 차려도 난 이혼을 안 하고 어떻게 설득시켜서 회복해서 같이 살겠습니다. 이건 약속합니다. 하나님 보이시네. 첫 번 간 내가 바이스클 클럽 가서 파킹장에 들어가자마자 하루 혼자 만난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도와주신 거죠. 그래서 일주일 만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19절 말씀이요.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더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에 관련된 성경 말씀 학습을 통해서 느끼신 소감을 한마디씩만 짧게.
평소에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도요. 오늘 이 풀어나가는 방법이나 이 내용이 상당히 좀 체계적이고 비교가 잘 돼 있어서 이해가 잘 됐고요. 저한테 잘 적용해서 빨리 3단계를 지나가서 양을 먹일 수 있는 단계로 빨리 가서 도움을 받는 자가 아니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자가 되겠다고 느꼈습니다.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성경 말씀 여러 번 들어보시고 소개되신 얘기인데 지금 오늘 우리하고 차이가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그렇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비교하고 어떤 상징물을 중독자와 연결해서 이렇게 배워온 적은 없고요. 별 기대 없이 시작을 했었는데 두 시간 후에 보니까 상당히 체계적으로 잘 준비된 말씀 같아서 집에 가서 다시 한번 꼭 되새겨서 읽어보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박수.
교회에서 배울 때 포커스는 베드로의 믿음인 것 같고요. 현재 포커스는 저에 관련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이 좀 틀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어떤 의심을 했다가 그래도 믿고 던졌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물을 던졌다라는 것 같고요. 이제 저도 이제 회복 모임에 있어서 잘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상.
우리 그 여성분들은 느끼시는 건 뭐 부인들도 회복은 마찬가지인데
말씀을 저도 많이 듣고 아는 말씀인데 우리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정말 내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또 부인할 걸 알면서도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떠나지도 않으시고 벌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시고 그건 끝까지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또 그 사람을 회복시켜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우리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너무나 읽으면서 또 오늘 또 느껴졌고 우리 주님은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세 번씩 물어보시잖아요. 사랑하냐고. 본인을 사랑하면 나를 위해서 뭐를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그 맡겨주신 사명 남편이면은 가정이 있고 가정과 가족들이 있는데 그거를 잘 이끌어 나가는 거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사명이라는 거는 가정을 잘 지키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에서는 정말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게 도박에서 멀어져서 주님이 기뻐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거를 하는 게 마땅한 거라는 거를 또 알았고요. 우리 입술로 내가 죄인이고 정말 내가 너무나 부족하다라는 걸 스스로 인정하고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조금 지나면 그거를 잊어버리고 또 그냥 원래 모습대로 원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이렇게 그냥 편하게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 갈 때도 있거든요. 그냥 저절로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 뜻대로 안 살 때는 자연히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많이 살아가는데 내가 이전에 어떤 존재였는지를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거를 계속해서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잊지 말고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고통 줬던 거가 생각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고통 준 것뿐 아니라 본인도 고통스럽고 다시금 그런 비참한 삶을 살지 않고 정말 소박하게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게 평범이고 행복한 건데 그거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잘 지켜나가려고 애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여기 마음 기도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또 우리의 삶을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나약하고 어리석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이런 부분에 있어 나의 뜻과 나의 힘으로 어렵다라는 거 잘 알고 있으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잘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조금 더 생각하고 마음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과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도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한 주간도 항상 마음속에서 멀어질 수 있도록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걱정 도 얼굴 우리 자신.